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이 마무리가 되고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2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니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이미 많이 일어났지만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기록하는 기적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이 사건입니다. 앉은뱅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죠. 뭐 나중에 이렇게 보시겠지만 베드로의 이 그림자만을 밟아도 막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에서 기록됐던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도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딱 7가지의 기적 이적 사건만을 골라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 이것을 포함해서 7가지가 나와요. 대략 살펴보면 3장에 오늘 본문이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장에 가면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그 과부였던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세 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바울 일행이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나오는 것. 이것도 기적 사건이죠. 그리고 20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졸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 살리는 사건.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기적 사건이 27장에서 나오는데 로마로 이제 그 후송이 되던 그 바울 일행이 탔던 배가 파선이 됩니다. 근데 이 파선된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출되어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기적 사건만 누가는 일부러 딱 집어서 이 사도행전에다가 기록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기적 사건은요, 이 표적 사건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 복음의 진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기적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 표적 중에 누가는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이 기적과 이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장에 기록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그 설교가 또한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스트롱하게 이 복음의 진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 일에 기적과 이적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이 만약 오늘날에 살아난다라고 해보세요. 병이 막 낫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장소에도 일어나요. 그러면 가끔씩 약간 이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막그 치유 신유 집회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사람이 낫습니다. 그게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마귀도요, 악한 영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보여지는 그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에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기적의 결과가 뭔가? 이걸 봐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성화되어지고 그것으로 통해서 인간이 무슨 이득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결과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지는 현상에 절대 우리는 함몰되면 안 됩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눈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히브리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뭐라고요? 예, 증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 말고 그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금 지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는 현상은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이 육신도 중요하지만 이 육신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예,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시간상 제가 다루지 못했던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이라는 아들 그 자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나의 진짜 목적은 그 아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한나가 그 아들을 그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나실인으로 서원을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서원이에요. 잠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다시 이제 자녀로 복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종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이러한 나실인이 종신형이죠. 그러니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두 번째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에게 젖을 떼자말자 그 성전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를 거기다 완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 때부터 이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나가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서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 기쁨 이런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를 낳고 그냥 이 아이는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되는 거야.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 아이는 선지자로서의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평생 사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원했던 건 이 아이를 낳아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아들을 낳는 그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 그런가 하면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9시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번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사도행전은 기도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제자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고 졸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이 제자들은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그대로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제가 신기한 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는 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지금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지금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수가 되고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은 큰 목회를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준 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네.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개척을 하고 새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한 번도 집에서 잠을 자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꼭 9시, 10시가 되면 담요 한 장을 들고 교회 본당으로 가셔가지고 밤새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면 그제야 이제 들어오셔서 주무시는. 그때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죠. 왜 그러나? 네. 지금 돌이켜보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아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무언의 저에게는 굉장한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와서도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정말 볼 수 있었던 감사한 모습은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 두 분을 제가 가까이서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원로 목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분이고, 그 이대로 오셨던 이규현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누구보다도 그 피곤한 와중에도 제일 먼저 본당 문을 따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걸 못 따라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고 하면 제가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너머에서 봤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지금 와서 깨달아요. 아, 이게 이 기도의 영향이란, 선한 영향이란 건 계속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건 영적인 믿음의 선배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올 거예요.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졸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자 이제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기둥이 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요즘 그 누군가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둥은, 여러분 이 건물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둥이 드러나는 순간 그건 기둥이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영적 기둥은 누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떠받치는 사람들이 진짜 기둥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앞장서서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바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짜 영적 기둥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방어막을 쳐내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건 저는 바로 이 영적 기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받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또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사장인가요? 이렇게 가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바로 9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여호수아 그 윗세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단절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기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